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이렇게 너무나 반갑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께도 또한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시편 91편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은 아마도 가장 아름답게 구성된 인기 있는 시편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한결같고 흔들림 없는 강력한 보호하심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또한 격려와 기도의 찬송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힘을 주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은 불확실하고 두렵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겐 이러한 시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라 불리우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호주를 포함한 전 세계가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호주만 해도 2019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불로 인해 인명피해와 그리고 사상자들, 멸종위기 야생동물들, 환경 및 건물들의 파괴, 경제 악화, 일자리 및 사업체 손실의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캥거루섬의 절반 정도가 파괴되었습니다. 산불은 사실 우리 애들레이드 외곽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도 발생되었습니다. 그 후에 2019년 12월경에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에서는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고 2020년 1월에는 호주 캐피틀 테리토리와 빅토리아주의 일부 그리고 뉴사우스웨일즈의 일부 지역에 어떤 파괴적인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이 발생했고 호주에서는 1월 26일에 첫 사례가 확진되었습니다. 이 전염성이 가능한 질병은 2019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나타난 이후 호주 등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로 확산되었고 감염자와 사망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6월 13일 현재 7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약 41만 8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날짜로 호주에서만 7,287명이 감염되었고 10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전염병은 지역 간에 그리고 도시와 도시 간에 국가들 간에를 봉쇄시키고 격리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만 했고 직장을 잃고 다시 취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밖에 나가거나 심지어 가족 모임조차 가지지 말 것을 권장하였고 예배 장소조차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었으며 그 외 활동에는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여행과 집회의 제약으로 인해 복음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제3세계 국가에서는 교회의 헌금이 크게 줄었고 이는 목회자들의 사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는 페이스북에 접속해야만 했습니다. 주일학교와 기도회, 성경공부 모임, 그룹 모임, 그리고 재직회의를 스카이프나 줌 같은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컴퓨터와 온라인 회의 어플과 같은 현대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COVID-19 전염병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기에 그로 인해 파생된 결과들은 더욱 심각합니다. 호주도 또한 이로 인한 경기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아주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전염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을 야기시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여러분께 이러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재난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모든 유형의 재난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그것을 다루고 대처해야 할까요? 불필요할 정도로 걱정하고 공포감을 느껴야 할까요? 믿음이 없는 자들과 같이 행동하고 반응해야 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 함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91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편 91편 그 요점을 따라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기자의 선언,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시편 기자의 설명, 그리고 오늘 나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조건들에 대한 시편 기자의 설명,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약속들을 보여주는 시편 기자의 계시. 처음 두 가지 요점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짧게 요약하며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점으로 우리는 1절의 시편 기자의 선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피난처에서 고요하고 평화롭게 거하는 자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들, 즉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2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러한 보호 아래 거하기 위해선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베푸실 일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3절에서 8절에 시편 기자는 성도 각 개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진리를 열거하였습니다. 3절에서 알버트 반즈의 말을 인용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악한 목적으로부터 성도들을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악한 목적들을 나르는 새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와 비교하였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역병, 질병, 바이러스 전염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면 마치 어미 암탉이 자신의 깃털로 감싸듯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제공받고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장비를 걸친 군인과 같이 그분의 진리의 방패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5절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밤에 찾아오는 공포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라는 것은 적들의 침입이나 화재, 폭풍, 살인, 주거 침입, 위협과 같이 예기치 못한 돌발적 공격이나 위험, 그리고 질병 혹은 역병의 발생으로 인한 공포나 불안으로 가득 찬 밤에 끔찍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5절 후반부에서는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화살이라는 것은 역병, 기근 혹은 칼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자들은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에 그 화살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발사될 때 우리는 여전히 침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즉 밤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 같은 위협, 언제 혹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으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감시할 수도 없는 것으로부터 구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6절 후반부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으로부터 구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폭풍, 전쟁, 역병, 패스트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같은 전염병이나 기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모든 큰 재난으로부터 구해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성한 보호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 외에도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실지, 즉 악인에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분노가 믿음이 없고 악한 자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두 요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부문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조건들에 대한 시편 기자의 설명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함께 91편 9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1절에서 신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바로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 12절의 시편 기자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 즉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에 대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9절에서 말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주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고 믿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 혹은 살아가는 곳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그분 안에서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삶을 그 일생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피상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거나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야 하는데 여기에는 교회 예배, 기도회, 성경 공부,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과 지상 대명령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물로서 우리에게 맞는 삶을 살아야 하고 경건한 성품을 가져야 하며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과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틴 루터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있는 사람은 단지 그 모습만 그분 안에 거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단지 생각으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하나님 안에서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그분 안에 거한다고 상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봐야 하는 질문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는 안전을 약속받았고 어떠한 악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주거지에는 어떠한 역병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절의 역병은 전염병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 하나님의 신성한 분노와 같은 혹은 징벌을 받아 마땅한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처는 장막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떤 악이나 역병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며 우리의 거처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경험담을 나누고 싶습니다. 1854년 콜로라가 런던 소호 지역에 창궐하였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그 당시 젊은 설교자였고 런던에 거주한 지는 12개월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의 교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에 감염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매일 목회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을 환자들을 찾아가 기도하고 위로하며 많은 가족들과 함께 묘지로 동행하는 데 썼습니다. 그는 많은 일로 육체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또 곧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례식을 마치고 도보로드를 통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구두가게에 걸려있는 그 가게 주인의 필체로 쓰여진 팻말을 발견했습니다. 그 팻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것은 바로 시편 91편의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젊은 스펄전 목사님에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새 힘을 얻었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저의 마음은 그 즉시 감동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구절의 말씀들을 나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안정을 찾았고 새 힘을 얻었으며 영원한 것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안정되고 평안한 영으로 죽어가는 성도들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악으로 인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고 그것이 끼치는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 창문 위에 그 구절들을 붙여놓도록 그 가게의 주인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의 섭리에 깊이 감사드리고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며 저는 주 하나님을 흠모합니다. 우리 또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두려워하는 대신에 이러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기회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란 신앙을 부정하며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끝없는 원천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다면 어떤 악도, 역병도 우리에게 이룰 수 없으며 우리의 거주지에 들어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11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조건은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사실 첫 번째 조건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그 조건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주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러한 구절들을 이 구절들을 사용했습니다. 사탄이 실제로 인용한 성경 구절들은 이 구절들 뿐인데 그것들을 잘못 인용하였습니다. 사탄은 모든 길에서라는 말을 빠뜨렸습니다. 사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요구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위해서 그분의 사자들을 명하여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임을 믿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이와 같았습니다.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7절과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천사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따르면 천사들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 결과로 사탄이 패배되었습니다. 사단이 성경을 인용하였을 때 그는 13절을 빼놓았는데 이 13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바로 사단의 패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과 그의 속임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거주로 삼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악이나 역병도 우리의 거처에 들어올 수 없으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고 우리는 사자와 독사, 즉 코브라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물리칠 것입니다. 사단은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리고 큰 용, 옛뱀이라고도 묘사되었습니다. 사단은 가공할 만큼 엄청난 적이지만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우리는 그를 조심해야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를 물리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시편 기자의 계시.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마지막 세 구절에서 인칭 대명사가 나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시편 저자가 말한 바를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그리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개개인을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앞서 말한 모든 위험 속에서 구하시고 건지시며 그리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높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친교를 나눌 때 우리는 그분은 누구이며 그분의 이름과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시고 또 우리는 그분께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므로써 그분은 우리를 모든 위험과 두려움 위에 높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미소를 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을 높이신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으로 들어올리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알고 있는 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알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여러분을 위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분께 기도하는 개개인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알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속에 그곳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공경 속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환난을 견디게 하시며 그러한 경험 속에서 배움과 이득을 얻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알미로다. 아멘.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환난으로부터 인내함을 배우고 그러한 인내는 우리를 연단으로 인도할 것이며 연단과 함께 우리는 소망을 갖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가득 찬 어려운 상황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그것을 같이 통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지탱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리 행하실까요? 알버트 반제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그를 위험에서 구해낼 뿐만 아니라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나는 그를 나의 친구로 여길 것이고 그를 그렇게 간주하고 대할 것이다. 이 땅 위에서 그는 나의 친구로 여김을 받을 것이고 다른 세상에서 그는 구원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여겨질 것이며 그리고 영원한 거룩함에 동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사랑하고 알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장수를 누리며 만족하게 만드실 것이며 구원하실 것입니다. 1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구약에서는 장수는 많은 곳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30장 20절, 시편 21편 4절, 23편 6절, 그리고 잠언 3장 2절과 16절 등등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다시 그 본문 말씀 16절 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이 말은 알버트 반제의 말처럼 그가 원하는 만큼 또는 그가 삶에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연장시키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장수는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장수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사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잠언 3장 2절 16절을 보면 이것은 의인들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이 장수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삶의 만족을 느낄 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더 이상 더 오래 사는 것을 바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자녀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위해 집을 떠났을 때 또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 치매나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 등으로 병약해지고 허약해짐을 느낄 때 홀로 외롭게 살거나 요양원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친구들을 다 떠나보내고 우리의 지상 과제들을 다 끝마치고 이 지상보다 훨씬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지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끝나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통, 외로움, 슬픔, 고난도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느낄 그날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약속하신 장수의 삶은 그저 단순히 일수의 연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충족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알고 의지하는 우리들을 그러한 의미에서의 장수하는 삶으로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만족뿐만 아니라 다가올 천국에서의 구원도 약속되었습니다. 16절의 후반부에 보시겠습니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구원을 보이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로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본향집에 돌아갔을 때 우리는 우리 주님 형상에 이르게 될 것이고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바라볼 것이며 이 구원의 완벽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무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 위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에서도 역시 우리를 축복합니다. 정말 멋지고 밝은 미래의 밝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14절에서 16절의 이 세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한 약속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축복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늘 쓸데없는 일로 걱정하고 안달하며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알고 또 의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들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많은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괴적인 지진, 사이클론, 산불, 홍수, 기근, 전쟁, 가난, 탐욕, 부패, 범죄 활동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와 전염병과 병충해가 증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선생들에 의해 분열되고 엇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거짓 종교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또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시험당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고 우리는 그로 인해 불안해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그분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권자이시며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우리의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생과 사의 때를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떠한 재앙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거나 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두려울 때, 어려움을 마주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세상의 우상들을 의지하지 말고 시편 91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안과 도움을 찾아야 합니다. 이 시편에서 저자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 주실지를 주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구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한 조건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며 신뢰하는 것,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알며 신뢰할 때 위험과 곤란에 빠진 우리에게 도움과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며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위험을 마주할 때 특히 지금의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만족을 추구하고 살고 계십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이 세상은 여러분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가 어려움과 위험을 마주했을 때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야 할 질문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